구독과 좋아요, 매너 있는 댓글 부탁합니다. 민트초코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왓썸님. 매일과 더불어 방송 너무 잘 봤습니다. 사실 메일을 읽은 후 갑자기 울음이 왈칵 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딱히 불행하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참 많이 힘들었었다는 것을 섬님의 답장을 읽고 나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섬님의 방송은 크리스마스 당시였으니 저에게는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실제 경험과 똑같이 재현해 주셔서 당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서 나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생활은 이질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를 딱히 원망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저의 널널한 마인드도 사실 이런 상태가 되기 전엔 전혀 없던 마음가짐이었죠. 이제 저의 현재의 저를 잊게 한 사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죄송스럽게도 이야기가 또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자칫 저의 속풀이를 하고자 다른 분들의 사연 송출을 방해하는 건 아닌지 좀 우려스럽네요. 저의 나름대로 제 상태를 연구하고자 섬님의 방송도 들었던 거니까요. 하지만 다가오는 연말 연초 우리 섬님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뜻깊은 마음을 전달하고자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다시 이렇게 타자를 치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들려드릴 기회가 있다는 가정하에 사실 저의 사정은 마지막으로 보내드릴 사연에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집에 별 특이점 없는 가정사와 저의 출생 배경부터 언급하고자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각자 같은 나이로서 70-80년대에 보기 드문 싱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서른 살에 만나서 결혼을 하셨는데요. 지금이면 할 때 했구나 라고 납득이 가는 연배지만 그때 당시엔 굉장히 늦은 나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아이인 언니를 낳을 때까지도 주변에서 꽤 노산이라 걱정하셨지만 많은 분들의 걱정 때문인지 언니를 순산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임신을 하셔도 정말 여자로서 엄마로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어쩌면 저의 형제가 더 많았을지도 몰랐겠지만 어머니께선 슬하에 자식 하나 둘 운명인가 보다 하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흔 가까운 나이에 제가 덜컥 생겼더랍니다. 정말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생긴 아이니 어떠셨을까요? 놀랍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저를 열 달 동안 소중히 품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산이었기도 했고 몇 번 아이들과 헤어졌던 몸이라서 저도 품으시기 여의치 않았나 봐요. 어머니께선 그럴수록 뱃속에 있는 저에게 말을 거셨다고 합니다. 헤어지지 말고 어서 나와서 언니랑 아빠랑 만나자고 하셨대요. 너를 보고 싶은 사람들이 무척 많다고 배를 계속 쓰다듬으면서 말이죠. 이런 노력에도 유산기가 사그라들지 않았지만 분만 예정일까지는 어떻게 버티셨나 봐요. 그래도 그 전부터 엄마와 같이 유산의 기미가 많았던 산모들과 한 병실을 쓰시며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난 날은 6월 29일. 그것도 1995년도였습니다. 왓썸님의 방송 시청자분들이시면 다 아실 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있던 날이었죠. 저는 심지어 그 삼풍백화점의 인근에 있던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때 하마터면 제가 태어나지 못했을 정도로 아슬아슬한 에피소드가 있지만 계속 들려드릴 저의 이야기가 다가올 2017년 6월 29일에도 이어나가지길 바라며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의 요지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아니니까요. 갑작스러운 진통이셨긴 했고 예정일보다 일주일 일찍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엄청 난사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낳으실 때 정신이 없으셨지만 다 낳으시고 정신을 차려 주변을 둘러보니 응급 환자들이 쉴 새 없이 밀려 들어오더랍니다. 당연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피해자들, 사상자들이었겠죠. 제가 태어난 고마운 날이었지만 막 특별하다고 유난을 떨 날도 아니었던 것이 많은 사람들이 죽은 날, 심지어 그와 인접한 시간에 태어난 것이 꺼림칙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잃어버릴까 아슬아슬하게 품어온 제가 건강하게 태어나준 것만으로도 저희 가족은 너무 행복했다고 합니다. 이런 출생 배경을 가진 제가 2014년도라는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딱 20살이 되던 해였죠. 막 대학교에 입학하고 과제에 이리저리 치여 살던 그런 때였습니다. 무슨 과라고 대놓고 말하지도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이지 대한민국 최고의 과제량을 자랑하는 곳이라고 유난을 떨고 싶네요. 역시 학문이라는 것은 자기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야지 아무리 힘든 환경이라도 배울 맛이 날 텐데 말이죠. 저는 당시에 간신히 성적을 맞춰온 대학, 고등학교 때 좀 더 열정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못했던 과거에 대한 미련 때문에 너무나 힘든 처지였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주변 탓, 특히 가족의 탓을 들며 가족들과 엄청난 갈등을 빚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가족들과 일주일에 차가운 몇 마디 나눌까 말까 그게 다였으니까요. 정말 극단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나 심지어 아버지한테 대들다가 생전 처음으로 맞기도 했으며 맞으면 맞는 대로 미친 듯이 덤벼들고 정말 예전의 가족들은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신경정신과는 이번에 이야기할 사연을 필두로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서 처음 갔었는데요. 아마도 저때 갔었다면 200% 확신을 가지고 우울증 판명은 따놓은 당상이었을 겁니다. 스스로의 방치, 가족과의 단절, 밖에서는 가식적으로 웃는 나날들, 저를 정말 지치게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힘든 나날에 그날이 찾아옵니다. 그날은 그렇게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딱히 6월 29일과 관련된 날도 아니었죠. 그저 청소를 하고 있던 와중에 어린 시절에 쓴 일기장과 추억들이 담긴 물건들을 찾은 날이었습니다. 옛날의 일기를 읽으며 꿈이 가득하고 반짝거리던 시절과 지금의 제 상황이 너무나 대조되어 보였습니다. 엄청난 우울감과 함께 왠지 모르게 화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것은 전부 던져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울고 불고 난리를 쳤었습니다. 제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도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집에서는 부모님께서는 안 계시고 언니 혼자밖에 없었는데요. 언니와도 사이가 많이 안 좋았을 때라서 언니도 저의 이런 행동에 그냥 쓱 쳐다만 볼 뿐이었죠. 그만큼 서로 지쳐 있었던 거겠죠. 저는 한동안 난리를 치고 난 후에 펑펑 울다 지쳤는지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게 있는 힘을 왜 그렇게 다 빼서 모든 일의 서막이 이날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꿈을 특별하게 꾼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알려진 사실이라 들었는데요. 사람은 꿈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공포물을 가까이 하던 때도 아니라서 귀신이 나오는 악몽이라던가 이상한 꿈도 꾼 적이 없었고요. 제일 악몽으로 여겼던 꿈은 수련회에 가려다가 저만 동떨어져서 수련회에 가지 못했던 뭐 그런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히 꿈을 꾸었다는 기억도 없는 저였습니다. 이런 제가 극심한 우울감에 한껏 울다가 잠드니 생전 처음으로 그러한 생생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생전에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제가 누운 상태에서 방 안 침대에 그대로 있었는데요. 몸을 꼼짝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 안에 들어오는 햇빛이 약간 노을빛이었는데 제가 잠들었던 시간은 이미 해가 다진 시간이었으므로 왜곡된 이 배경 때문에 왠지 모르게 꿈인 것을 인식했죠. 그런데 몸은 움직이지 않으니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가위인가 싶었습니다. 가위에 눌렸을 때 진짜 귀신을 상상하면 머릿속에서 상상한 그대로 귀신이 나온다는 말이 언뜻 기억이 났고요. 그래서 속으로 애국가를 엄청나게 불러댔습니다. 그래도 방 안은 편안한 노을빛이었고 언뜻 시냇물이 흘러가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서 처음엔 무섭지 않았습니다. 제가 왓섭님의 방송을 처음 유튜브로 접할 때가 기억납니다. 공포를 주제로 채널을 만드셨던 유튜버나 BJ 방송들은 있는 대로 섭렵하기 시작할 무렵이었죠. 눈이 번쩍번쩍한 웬 검은색 캐롤을 닮은 캐릭터가 떡하니. 와, 저는 진짜 처음 봤을 때 욕을 내뱉으며 휴대폰을 던질 뻔했습니다. 우린 무섭이 캐릭터. 아직도 마음먹고 보지 않으면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귀엽게 엉덩이를 흔드는 무섭이를 봐야지 그나마 조금 진정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무섭이의 형체는 저에게 너무나도 익숙하면서 아직까지 공포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만히 애국가를 부르던 그때 분명히 창밖에서 빛이 들어오던 방 안이 갑자기 정전이 된 양 깜깜해졌습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꿈인 건 알았지만 해가 전등도 아니고 확 꺼지다니요. 그래도 아까부터 들리던 시냇물 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어서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덜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이윽고 다시 빛이 창문에서 들어왔는데 비가 내릴 것 같은 어둡고 흐린 날씨가 그나마 옅은 빛을 머금은 채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흐린 날의 방 안이었고 다른 점은 없었지만 저는 그 흐린 빛이 들어온 순간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형체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뭔가 까만 것들이 제가 누워있던 침대 곁 바로 보이는 천장, 심지어 제 몸에도 덕지덕지 붙어있는 겁니다. 그것들은 무섭이처럼 검은 형체에 제 주먹만한 하얗고 반듯한 동그라미의 눈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놀라긴 했지만 문득 지금의 무섭이처럼 귀여운 만화 캐릭터 같이 생겼다고 생각할 무렵 저는 생각을 고쳐야만 했습니다. 그 눈알에 사람의 동공이 생기더니 심지어 새빨간색으로 번뜩이기 시작한 겁니다. 애국가만 불렀지 이런 귀신 형체는 상상한 적도 없는 저는 살짝 억울해졌습니다. 이런 제가 생전 처음 꾸는 귀신 꿈에 어찌해야 할까요? 저는 옆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제 허벅지 부근에도 무서운 형체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그야말로 식도까지 달달 떨리는 그러한 공포에 잠겨야 했습니다. 그것들은 계속 그런 무서운 눈으로 저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시냇물 흘러가는 그런 소리만 들렸을 뿐입니다. 처음 경험하는 가위를 진짜 지독하게도 치르는구나 싶었는데 이때 또 무슨 생각이었는지 몰랐지만 겨우 움직일 수 있는 눈알을 굴려가며 그것들의 수를 세었던 것 같습니다. 꿈이건 가위건 몸이 움직이면 이것들이랑 육탄전이라도 벌여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제 몸에 붙어있는 것들을 빼고 전부 세웠더니 총 4마리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몸에 붙어있는 한 마리를 세려고 할 때 갑자기 그것이 빠른 속도로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통 꿈에서 고통이 느껴지나 싶을 정도로 그것이 올라올 때의 감촉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마치 사파와도 같이 까끌까끌한 느낌인데 또 물컹거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시려나요? 그런데 가만히 있던 이곳, 즉 갑자기 일순간에 다섯 마리째 녀석이 움직인 것입니다. 소리도 못 내는 입장이니 몸을 벌벌 떨어대면서 이빨과 이빨을 순간 꾹 누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녀석은 그런 괴물과 같은 붉은 눈을 번뜩이며 저와 눈을 정면으로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몸에 있던 녀석의 동그란 눈깔이 일순간 반달 모양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괴한 생명체는 그저 그 소름 끼치는 눈만 달렸었는데요. 눈썹도 달리지 않아 표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눈이 그렇게 반달이 되니 누가 보면 배시지 웃는 모양 같았습니다. 예상은 틀리지 않는 법인가요? 갑자기 그것들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이 소리를 낼 때마다 저의 폐까지 진동이 울려대는 것 같았습니다.
왔다! 왔다! 움직여봐! 움직인다!
아기 목소리라고 해야 하나요? 뭔가 이런 목소리가 기분 나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아무리 우울증이 오는 상태였지만 갑자기 기분 나쁜 상태에서 기분이 좋아지는 조울증 증세까지는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기괴한 것들을 눈앞에 둔 상태라서 기분이 좋아져봐야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런데 얘네가 입을 열자마자 히히히 거리는데 이 소리가 그렇게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더란 말입니다. 너무 반갑고 뭔가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는데 이제는 이것들이 전부 제 곁에 바싹 다가와서 사람 같지도 않은 소리를 막 고함과 같이 질러댔습니다. 분명히 기괴하고 소름끼치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어느새 입 주변의 경직이 풀렸는지 미친 사람처럼 웃어대면서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 스스로가 미친 거 아닌가 싶어도 입가의 미소는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까지만 해도 들리던 졸졸 들리던 시냇물 소리가 이제는 커다란 바닷소리와 같이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리에 그것들이 지들끼리 마구 엉겨붙으며 소란스러워지더니 저를 또 한 번에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몸에 가위라고 생각했던 경직이 풀린 지도 오래였습니다. 이상한 꿈에서 진짜 꿈과 같은 편안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움직여봐. 나도 걷고 싶어. 나도 걸을래.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말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다섯 마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뭔가 아쉬워서 몸을 일으켰는데요. 그 순간 배가 빠질 것 같은 잠깐의 뻐근한 고통이 느껴지며 주변이 일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꿈이 꿈이라고 느낀 적도 없었던 저에게 이 꿈은 너무나도 이질적이었습니다. 어서 평소와 같이 개그맨 한 명이라도 생뚱맞게 튀어나와서 잠에서 깼으면 좋겠다는 바람뿐이었습니다. 고통이 끝나고 주변이 정리되었을 무렵 저는 어느새 익숙한 장소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나왔던 초등학교는 그 병설 유치원이 1층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1학년의 몇몇 앞반도 1층에 마련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복도가 시작하는 부분은 유치원의 입구였고 중앙 현관까지 유치원이 있는 그런 교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복도에서부터 1학년 교실이 시작되었죠. 그 옛날 다녔던 유치원 복도 시작 부분에 제가 서 있던 것입니다. 저는 의아한 기분을 느끼기도 전에 제 몸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릴 적 유치원 현관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실내화를 신던 그 습관대로 행동하고 있었는데요. 이상하게도 벗겨져 있던 똑같은 신발이 여섯 켤레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연하게 이 신발들을 모두 가지고 신발장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정신나간 사람처럼 신발장에 여섯 켤레의 신발을 쳐박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까 보았던 그것들이 다시 나올 줄 알았지만 그것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냇물 소리에서 바닷물 소리로 변한 것 같은 물소리만이 계속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곧 유치원 복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제 의지는 없고 약간 나른한 기분에 이끌려 어쩔 땐 폴짝거리며 앞으로 나아가고 어쩔 땐 또 빙그르르 돌면서 유치원 복도를 휘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나아갔는데요. 이 상태로 유치원 끝자락에 이르렀고 곧 중앙 현관을 지나서 1학년 교실 복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1학년 복도도 지나 곧 1층의 끝자락에 다다랐죠. 이때 저는 무언가의 힘으로 움직이긴 했지만 기분만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어서 이 꿈에서 깨어나길 바랬습니다. 그 이유는 복도를 계속해서 걸으면 반복되는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이렇게까지 좋았나 싶을 정도로 유치원 그 시절은 정말 똑같이 저희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사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기도 전에 그 병설 유치원은 따로 건물을 마련해서 1층에서 없어진 지 오래였거든요. 그래도 그 분위기 등은 여전히 저를 반겨주어서 아까 그것들은 정말 개꿈이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간만에 젖은 추억의 분위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이런 저의 희망적인 생각도 곧 처참히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지금만 해도 그 광경은 여태까지 본 것들 중에서 최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첫 번째로 거센 물소리 이외의 음성들 때문이었습니다.
나도 걷고 싶어.
나도 하고 싶어. 나도 할 줄 안단 말이야.
마치 테이프가 늘어지는 소리처럼 칭얼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혼자 걷는 저로서는 진짜 영문 모를 그런 소리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리는 이제 뭐 익숙해졌다고 치더라도 저를 진짜 공포로 몰아넣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유치원의 복도의 창가를 보면 원래 파란색 땡땡이 미니 커튼이 예쁘게 달려 있었는데 이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휑했습니다. 뭐 커튼 정도야 무시해도 되지만 문제는 커튼 너머,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창밖에 보이는 형상들이었습니다. 아무리 1층이라곤 하지만 지상이랑 비교하면 꽤 높이가 있는 곳이었음에도 마치 이곳을 구경하는 듯한 사람들의 형상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저를 쳐다보는 것이 맞았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모습들은 보기에 너무 안쓰러운 사람들 같았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어릴 때 아빠가 좋아하시던 드라마 야인시대에 나오던 거지 패거리들인 줄 알았지만 피를 흘리는 것은 기본이었고 밀가루 같은 회색 먼지를 뒤집어 쓴 사람 등 정말 여러 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보기 어려운 형상의 주인공들의 존재는 마치 복도가 교실 같았고 그 밖이 복도라서 이 복도에서 여러 명의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구경하는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이 바라보는 사람은 저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무리는 그 기나긴 복도의 수만큼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며 눈이라도 마주치는 날엔 흰자에 비해 검은자가 극도로 작아지며 손으로 마구마구 창문을 쳐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얼굴에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은 무표정의 얼굴로 말입니다. 수십, 아니 수백 명은 되는 것 같은 사람들의 시선과 창을 두드리는 소리들, 칭얼거리면서 늘어지는 목소리들, 물소리와 저 외에 걷는 이는 없는데 들리는 여러 명의 발소리들,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이런 상태는 1학년 교실을 지나 1층의 복도 끝에 다다랐음에도 무슨 뒤통수를 치는 드라마도 아닌데 눈 깜짝할 사이에 제가 다녔던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그때 다니고 있던 대학교의 복도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끝나라는 식으로 달리고 싶은 심정이 굴뚝 같았는데 몸은 바람에 몸을 맡긴 나비처럼 천천히 걸을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꿈에서까지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실에서도 언제나 들던 생각, 이제 공포심보다는 꿈에서도 이렇게 괴로워야 하나 싶을 정도로 다 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마자 여태까지 들리던 물소리가 마치 수도꼭지를 잠근 것 마냥 뚝 끊겼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시끄러운 소리에 여태껏 살면서 그렇게 정말 미친 듯이 웃어 짖게 되는 깔깔거리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만치 먼 곳에서 아까 꿈 초반에 보았던 그 새빨간 눈의 형체들이 달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은 어린아이 아니면 큰아이, 정말 크기도 가지각색이었는데 정말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저에게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창밖에서 막 울려대던 두드림도 한층 격해졌고요. 숨을 쉬는 모든 구멍들이 막히는 듯 싶었습니다. 아, 저것들한테 결국은 죽는구나 싶어 눈을 꼭 감았는데요. 막 서운한 그런 감정이 솟구치더라고요.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달려오는 괴물들에게 대체 무슨 서운함이 있었을까요? 저는 갑자기 속이 먹먹해져옴을 느꼈습니다. 무서움을 느꼈다가 먹먹함을 한순간에 느끼다니 조금 격한 표현을 쓰자면 개같은 꿈에 개같은 반응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절 죽이려고 달려오는 저 괴물들에게 저는 혼자서 뭘 토라지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만 저의 이런 생각에 그것들이 갑자기 우뚝 멈춰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하나하나 모래알이 터지듯 일순간에 모습들을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는데 다시 저의 방 침대 위에 있었습니다. 제가 누워있었더라면 잠에서 깼다고 착각이라도 해봤을 텐데 그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앉아있었을 뿐더러 방 안엔 어떤 남자가 있었거든요. 또 웃고 울고 공포에 떨어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남자를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남자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지금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버지의 젊었을 적 사진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였지만 저희 아버지께선 젊었을 때는 지금의 동그랗고 통통한 똥배도 안 나온 정말 핸섬한 남성이셨거든요. 그 사진 속의 젊은 청년이 제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사진의 나이도 서른 살이셨는데 그때 저의 앞에 있던 아버지의 모습은 그것보다도 훨씬 어려 보였습니다. 거의 저만한 연배같이 어려 보였다고 해야 되나요? 하얗고 정갈한 옷을 입고 계시던 아버지의 모습. 저는 정말로 젊은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난 것도 놀라운 일이긴 했지만 그 전에 그 기괴한 것들이 없어졌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습니다. 마치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뜬금없이 개그맨이 등장한 것처럼 이게 개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서러움이 막 밀려오는 기분이 들어서 아버지께 안기면서 막 울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싱긋 웃으시며 제 등을 다독거려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걔네는 너무 미워하면 안 돼 라고 하셨습니다. 막 재미있게 놀지 않았냐면서 이때 아버지께서 뭐라 하셨던 것 같은데 친구 뭐라고 막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 손을 살짝 잡으시더니 그 손을 무슨 보물인 마냥 토닥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어딘가로 데려가시는데 방문 밖으로 나가는 것 같더니 집의 구조와는 다르게 생긴 생전 처음 보는 캄캄한 복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는 내내 아까 끊겼던 물소리도 다시 들리는 것 같았고 보이진 않았지만 아버지께서 저를 계속 인도하시며 제가 잘 오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선은 현실과는 너무 달라 조금은 서글펐던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만큼 아버지와의 관계도 너무 좋지 않았거든요. 어릴 때 이후로는 손도 잡아본 적이 없어서 이런 꿈에서나마 아버지와 만나는 건가 싶었고요. 정확히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어디 아프진 않냐, 엄마의 허리는 어떠시냐 등등 가족에 대해서 꽤나 집요하게 물으셨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를 보시는 시선을 전혀 거두시진 않으시고 굉장히 부드럽게 웃으시고 계셨죠. 저는 일단 본능이라고밖에 못하지만 이분이 저희 아버지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젊은 아버지의 모습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자세히 보면 볼수록 아버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며 뭔가 익숙하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저는 아버지로 추정되는 이 남자와 계속 걷고 있었는데 어느새 잡혀있던 손이 허전해져 정신을 차려보니 저 혼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헤어짐에 서운하기도 했고 어찌해야 될지 막막해서 캄캄한 복도를 서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기 저 멀리서 아까 그 괴괴한 것들이 내던 울음소리가 다시 들리더군요. 이젠 정말 지겨워져서 소리를 지를 찰나 저는 갑자기 둔탁한 고통이 얼굴에 느껴지며 그대로 이 악몽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깨어나 보니 저는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정신을 차려보니 엄마와 언니는 얼굴이 벌개져 있었는데 막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일어난 것을 보더니 그제서야 탄식을 해대며 더 크게 우르댔습니다. 저는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조금 더 상황을 살펴보니 입 주변이 끈적끈적하고 방 안 곳곳에선 시큼한 냄새가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의 그 둔탁한 고통의 쓰라림이 얼굴은 물론 입 안쪽에서까지 느껴졌습니다. 방 안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심하게 맞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방비 상태에서 얼굴 주변을 맞으면 치아가 안쪽 살을 헤쳐서 피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제 상태가 그랬습니다. 막 깨어난 직후라서 정신이 없었는데 입 안에 이물질 같은 것이 느껴져 뱉으니 핏덩어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더불어 연두색 액체도 나왔었는데 위액인 것 같았습니다. 제 상태가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때서야 말을 못 이을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는 지끈거렸고 언니와 어머니께선 고래고래 소리까지 지르는 것 같이 울어대고 있으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이윽고 어머니께선 제 어깨를 마구 흔들어대면서 정신 차린 거냐고 정말 너 맞냐고 막 물으셨습니다. 정말 이때는 제가 무슨 상태인지 몰랐습니다. 자다가 일어났더니 이미 저는 막 구타 비슷한 걸 당한 상태였고 주변에선 토사물까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아까 잠들기 전에 제가 막 집어던져서 방 안이 엉망이긴 했었는데요. 상황이 더욱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막 여러 군데가 깨지고 엉망이었죠. 제가 무슨 일이냐 말하려고 했는데 소리가 나오질 않더군요. 말을 해야 하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언니는 이미 울다가 힘이 빠졌는지 우는 것도 멈추고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제게 다가와서 따귀를 때리더군요. 몸 상태가 말이 아닌데 얻어맞기까지 하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울음을 터뜨리는 언니의 모습을 어이없게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제가 잠들고 나서의 일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초저녁에 제가 울다가 잠든 후 외출했던 어머니께서 돌아오셨더랍니다. 어머니께서 저녁거리로 옛날 통닭을 사오셔서 같이 먹자고 저를 한번 깨우시려고 했나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히스테리를 부려놓은 방 안쪽의 상태를 보시고는 한 소리를 막 하셨나 봐요. 말씀드렸다시피 가족들과 전부 불화가 있던 때라 어머니께서도 사소한 거 가지고 좋게 말하지 못하시던 때였습니다. 본인께서도 버릇처럼 말하시는 거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신다고 하지만 막 진짜 그런 식으로 살아서 너한테 뭐가 득이냐, 정신 차리라 뭐 이런 식으로 한 소리 하신 거죠. 일은 이때 터집니다. 맹세컨대 저는 절대로 기억이 없는 부분입니다. 어머니께서 막 뭐라 하시는데 갑자기 침대에 웅크려서 자고 있던 제가 스르륵 일어나더랍니다. 그리고 정말 감정 하나 없는 말투로 필요 없지 이러더랍니다. 어머니께선 또 얘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며 싸우려는가 싶어서 치킨 먹을 거면 나오고 아니면 정리나 하고 자라고 하신 후에 그냥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나가시는 뒷덜미에 대고 제가 또 뭐라고 하더랍니다. 필요 없지. 그리고 어머니는 오래 지나도 제가 나오지 않자 치킨을 드시기 시작했다는데요. 갑자기 방 안에서 끼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엄마와 언니는 아무리 제가 화가 나도 이런 식으로 비명을 질러대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서둘러 방 안으로 오셨는데요. 제가 방바닥에 주저앉아서 막 구토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곤 진짜 미친년처럼 웃으면서 방 안 가구 이리저리 일부러 막 몸을 부딪히고 있었대요. 언니는 제가 진짜 미쳐서 별거 하다가 이제 자해까지 하는구나 이게 발작이란 건가 싶고 얘가 진짜 아무리 힘들어도 집안을 이렇게까지 만들고 싶을까 싶었대요. 정말 관종의 끝판왕이다 하면서 속으로 혀를 끌끌 찰 무렵. 그런데 제가 웃는 모양새가 너무 무섭고 제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리곤 갑자기 제가 엄마와 언니가 들어오자 모든 행동을 멈추고 엄마한테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나는 왜? 하면서 엄마의 발을 막 쥐고 흔들어대면서 또 막 미친 듯이 웃어대더랍니다. 그렇게 계속 토를 하면서 이제 위에까지 나오니까 이젠 땅에 머리를 박으려고 하더랍니다. 그리곤 나도 제발 하면서 막 소리까지 지르면서 울더랍니다. 그렇게 울고 웃기를 반복하면서 예전에 불국사에서 사왔던 유리 공예품을 거울에 던져대고 있으니 언니가 저를 힘으로 제압하려고 했답니다. 엄마는 이미 충격을 받으셔서 바닥에 주저앉으셨으니 나설 사람이 자기밖에 없겠구나 싶었다고 합니다. 제가 언니랑 힘을 비교하면 정말 세 발의 피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오히려 언니를 구석으로 밀어 제치더랍니다. 그리고는 넘어진 언니를 쳐다보며 공기 좋지, 그치, 너는 숨 쉬니까 좋아? 이러면서 몸으로 웅크리더니 막 웃더랍니다. 언니는 정말 이게 예산 일이 아니구나 생각했답니다. 사람이 감정적이고 힘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저를 보니까 제가 아닌 것 같고 눈빛도 무언가 다르고 하는 말마다 목소리는 같지만 말투도 다르니까 마치 방 안에 저와 언니 엄마 이외에 여러 명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까지 들더랍니다. 그리고 저건 내 동생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딱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멍하게 가만히 앉아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 엄마도 겨우 정신을 잡으시곤 저를 어디에 앉혀서 진정시키려고 했는데 제가 또 갑자기 움직이더니 제 책상으로 달려가더랍니다. 이때 과제를 하느라 핀치라고 해야 되나요? 뭐 꽤 날카로운 그런 것을 책상에 두었었는데 이걸 제가 집어들려고 했었나 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언니는 이때가 인생에서 내보였던 최고의 스피드였다고 합니다. 언니는 온몸을 날려 저랑 부딪힌 후 진짜 저를 사정없이 때려댔다고 합니다. 저의 이런 행동 때문에 당혹스러움에서 오는 짜증과 분노가 아니고 무엇인가가 붙들고 있는 내 동생 내놓으라는 식으로 다급한 마음으로 막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중간에 제가 급 생긴 힘으로 저항도 했지만 언니의 이런 마음을 이기기엔 역부족이었나 봅니다. 결국 막 저는 도망가는 것 같다가 얼굴 한 방을 언니에게 맞으며 벽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제가 일어난 것도 그 후였고요. 저는 하늘에 맹세코 결코 기억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악몽 속에서 헤매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후에 아버지가 연락을 받으시고 급하게 오셔서 저는 온몸에 묻어있는 구토물을 조금 씻겨내고 아버지의 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입안 안쪽이 찢어진 것과 멍이 든 것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이때 아버지께서 우시는 모습도 처음 봤네요. 아니, 온 가족이 함께 우는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았습니다. 이미 가족들은 제가 이렇게 우울해하는 것에 신물이 난 줄 알았는데 다 같이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와 아버지께선 병원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진짜 미쳤었던 거냐고, 얼마나 힘들었길래 그런 식으로 가족들을 놀래키냐고 책망하셨습니다. 평소에 윽박도 없이 울음기 가득한 목소리로 화내시길래 저는 그냥 듣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너무 억울해서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그냥 나는 꿈을 꾼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연히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죠. 당장 병원에 데려가서 상담 같은 거 받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꿈 이야기를 더 하면 아버지와 또 논쟁을 벌여야 할 것 같아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음 날, 그나마 어머니와 언니에게 꿈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요. 언니가 무언가 계속 추리해내면서 함께 이 현상이 무엇인지 생각해 주었는데요. 그때 엄마의 표정이 잠깐 심각해지더니 소리 없이 우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확실한 게 아니라고 처음엔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셨는데, 그래, 차라리 네가 미쳤다는 것보다 그게 낫겠다. 그래,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도 아직까지도 괴이합니다. 이야기인즉슨 앞서 어머니께서 저를 가지셨을 때 병원에 미리 입원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어머니께서 같이 유산기가 있던 산모들과 함께 병실을 쓰셨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산모가 어머니를 합치면 총 6명이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각각 언제라고는 말씀해주지 않으셨지만 이 6명의 산모들 중에 아이를 출산한 것이 어머니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꿈속의 5마리의 괴물들은 태어나지 못했던 아이들이란 말씀이셨을까요? 이에 대한 의문점은 그나마 저의 근래 괴한 일들에 있어서 조언을 주시는 어머니의 지인분이 풀어주셨습니다. 이분이 무당은 아니시고 점쟁이라고 하시는데요. 하지만 저는 그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분에 대한 이야기도 무척 많지만 그건 차차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태어나면서 태어나지 못할 운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나는 시점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사그라지는 그런 순간까지 겹치니 설상가상인 상태라고 합니다. 이날 이후 발현되는 저의 이런 상태는 그때 다가왔던 흉이 이제 와서 터진 것뿐이라고 합니다. 그 상태는 왓섭님은 이미 아시죠? 오래되거나 누군가의 죽음과 연관이 되면 무언가 그 일부분인 장면을 악몽과 같이 꾸고는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이 공동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묻혀져 있는 그런 묘지와도 가까운데요. 외출을 할 때마다 늦거나 돌아가는 한이 있어도 절대 그쪽으로는 다니지 않습니다. 간단한 구조로 된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자면, 친구네 집 이사하는 거 도와주다가 엄청 오래된 책을 건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때 또 돌아가신 친구의 작은 할아버지 물건이었습니다. 무조건 고인의 물건이라서 그런 것 같진 않지만 일단 그 작은 할아버지께서 어떠한 연고로 자살하셨다는 것으로 말을 줄이겠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끙끙 앓면서 눈을 감으면 보이는 장면들이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듭니다. 아, 그런데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꿈의 그 마지막, 저희 아버지를 닮았다는 그 남자분. 당시 어머니에겐 그 남자 이야기까지 세세히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연을 보내면서 어머니와 언니에게 그때 그 상황을 물어보고 있었는데요. 어머니께서 어머 그랬니 하시면서 무언가 말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제 손을 잡고 꿈속에서 걸어주었던 사람. 과하게 해석하면 꿈속에서 내보내주려고 한 것 같기도 한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너희 오빠 같다고 말입니다. 어머니께서 유산을 많이 하시긴 하셨지만 그 중에 저처럼 아슬아슬하게 뱃속에서 성장하던 아이가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주변에 생기고 있던 많은 일들에 신경 쓰시느라 그만 떠나보내게 되셨대요. 뱃속에서 많이 자랐고 정말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젖어 있었는데 그때의 상실감이 굉장하셨다고 합니다. 아이의 성별은 남자였고요. 꿈속에서 그의 모습과 행동들을 생각하면 무언가 납득이 가긴 합니다. 아버지를 닮긴 했지만 무언가 저와 비슷한 연배의 청년인 것처럼 느껴졌던 점. 아마 오빠가 태어났으면 그런 나이였겠죠. 그리고 꿈속에서 저희 가족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물어보았던 그 모습이 더 생각났습니다. 저에게 오빠가 있다면 아버지를 닮은 외모였겠구나 생각도 들고요. 뭐 어찌되었건 이건 어머니와 저의 지나친 상상일 테죠. 만약 정말이라면 만나면 안 되지만 정말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기도 하겠네요. 이 일이 있은 이후 저는 여러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만 뭐 스트레스야 굉장히 많죠. 하지만 그 이후로 제가 얻은 것에 비하면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핵 부정이었던 성격에서 핵 긍정으로 성격이 변모했다는 거죠. 무언가 이제 별일을 다 겪으니 현실에서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생각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제가 진심으로 기뻐해야 되는 순간들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오글거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괴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저를 변함없이 사랑해주는 가족들이란 존재, 다시금 이 존재를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선 여전히 이런 저의 상태를 받아들이지 않으시지만 말이죠. 신경정신과의 그 지옥같은 집단상담. 집단상담에서의 친구들은 지옥이 아니었지만 거기서 생긴 일은 지옥이었죠. 뭐 그래도 이 또한 저를 걱정해 주시고 사랑하는 것이기에 물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난날의 한숨보다 오늘날의 괴이가 더 나을 정도랍니다. 다 저를 믿어주고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아 진짜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섭님께서 메일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슴속에 멍울져 있던 저의 공포심이 애써 무시했던 이 공포들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준다는 거 하나로 이렇게 풀어질 줄은 몰랐네요. 해드릴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쓰잘데기 없이 길어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뭐 어쨌거나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모두에게 행복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왓썸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